예, 제가 질문 읽고 함께 대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소일의문답 16문답.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후 자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17문답, 그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18문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칭하며 아울러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원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 성경의 그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원리, 또 언약 대표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에 참여되어 우리가 정죄함을 입었고 유죄함을 입었고 죄의 타락성까지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대표권의 원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없었지만 아담의 첫 범죄에 참여되어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정죄되었고 타락성까지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었다.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타락하고 완전히 소망 없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신, 마련해주신 또 다른 언약 대표, 즉 하나님이 친히 언약 대표가 되어주셨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의 완전히 의로운 삶과 또 죄사함을 위한 완전한 피 흘리심에까지 우리가 참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신 것, 또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참여되어 우리가 무죄함을 받게 되었고, 즉죄 없다, not guilty 함을 입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까지 입게 된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권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원리에서 이 원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여러분이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성경이 죄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그 우리의 본질부터 분명히 깨달아야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실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지만 오늘부터 배울 원죄에 대해, 또 이제 앞으로 배울 완전 타락에 대해서도 올바로 저희가 알아야 정말 이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도 깊이 알게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방에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즐겁게 눈가는 조금 이렇게 멀리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요, 원죄의 요소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는 그 The Original Sin하고 Original Sin의 차이가 뭔지, 근본죄와 원죄의 차이가 뭔지 살펴보았고, 원죄는 아담의 근본죄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원죄에 대해서 볼 텐데, 소일의 문답은 그 원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원죄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 18문답에 보면 대답에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 guilty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본 의가 없다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 의롭게 태어나는 자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성품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 타락상까지도 우리가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성품이 부패한 자로 태어나게 된 것까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에서 알려주는 원죄의 그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게 되고 전가되어 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세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Guilty of Adam's Original Sin, Adam's First Sin. 본래 아담이 처음 범죄했던 거기에 우리가 참여되어 아담과 함께 유죄함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인 것도 맞지만 유죄한 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자기네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유죄함을 입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guilty는 법적인 판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적인 상태, 그죠? 그러니까 법적인 상태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법정에서는 죄인으로 유죄함을 받는 자들이 이 guilty. 또 우리가 법정 가면은 재판관이 딱딱딱 하잖아요. guilty, not guilty. 그죠? 유죄하다, 무죄하다 판단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유죄함을 받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는 유죄한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로 태어나고 그 앞에서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할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자들, 즉 우리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이 유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는 죄 없이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유죄함으로 태어나고요. 항상 뭐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던 공자님이든 부처님이든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들은 다 공자님이든 부처님이든 다 원죄 없이 태어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엄청난 세상에 지식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뭐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율법을 증거하고 살았어도 원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율법이 우리를 항상 죄 있다 고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적인 상태가 아담 안에서 이러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죄함에 대해 무한히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살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죄의 그 유죄함은 그 값이 꼭 치러져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의 유죄함을 입고 이 형벌을 치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유죄함을 입고 이 땅에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죄 없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거듭나심,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유죄함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죄함을 그저 간과하시거나 용서를 그냥 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 스스로가 지옥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를 대신하는 그 대표께서, 언약 대표께서, 중보자께서 그 무한한 죄의 값을 치루어서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우리가 이 죄의 유죄함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까지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이 본래의 유죄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정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을까요? 안 가져가셨을까요? 예, 우리의 정죄받음, 유죄함까지 대신 다 지고 우리의 본죄까지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그 원죄에서도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No condemnation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바라볼 때에 절대 guilty 판정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Not guilty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죄를 잘 씻어서?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의 원리죠. 오직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법정에 서는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절대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붙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죄 없다. 죄가 다 용서받은 자로 이제 선포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아기도 정죄받고 아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났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죽음과 심판 아래 놓여있던 우리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not guilty, 무죄 판정을 받고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의 피로써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모든 유죄함과 정죄함에서 해방이 됐는데 guilty하고 guilty는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guilty feeling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죄책감. 네. Guilty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Guilty Feeling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그 Guilty Feeling, 죄책감에서도 늘 해방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그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의 문제는 없어도 문제예요. 그런데 너무 항상 있어도 문제죠.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 죄책감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들은 항상 의롭다 여기고 누가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고 손가락질했죠? 세리와 창녀들. 야, 저들은. 저 악한 죄인들, 저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야 마땅하다고 믿었죠. 자기들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죄책감 없이 야, 이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상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의 문제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으면 그건 마음이 딱딱한 상태예요. 우리가 죄책감이 아예 없이 살아간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마음이 딱딱해지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둘 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도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것을 해결하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죄책감이 너무 과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죄책감이 어떤 뭐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것에서 너무 과하게 오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러나 둘 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이 해결이라는 것. 없는 자들도 그 보혈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그 죄책감에서 해방을 맛보아야 되고요. 또 죄책감이 너무 과한 자들도 항상 예수님 보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이 죄책감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에서 좀 해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많은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있죠. 뭐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자꾸 돌아보고 맛보고 해서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좀 우리가 같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돌아보시고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피를 믿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를 너무 정죄하게 되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겸손히 붙들고 감사함으로 돌이켜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볼 것은 pollution or corruption of Adam's whole nature. 그러니까 아담이 전 인격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이제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함도 물려받지만 본래의 부패성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패성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삶에는. 그 자리에 적극적인 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얘기하면 우리 기분 나쁘죠? 당신들에게는 선이나 악, 의가 없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살아가는 악이 당신들의 삶을 다스린다. 아, 그게 죄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패성을 이제 자꾸 이렇게 이런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이제 너무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알미니언주의자들은 이제 특별히 단순한 영적인 어떤 질병 같이 뭐 실수로 표현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아, 그래 죄인이지 뭐 죄를 짓고 살아가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죽이는 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삶에서 완전히 묻어두고 죽여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가는 게 이 본래의 부패함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밖에는 모른다는 거죠. 완전한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래의 부패함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개혁신앙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그 첫 번째, 뭐죠? 완전 타락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배우겠지만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의 또 다른 말은 완전 무능력.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다. You are dead in your sins and transgression.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뭘 해요. 근데 그 죽었다는 표현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만은 아니라는 거죠. 해요 하기는 뭘 하느냐. 죄 짓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 이것만 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다시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로 중생하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대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보상까지 받을 만한 선한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상 주시더라. 이거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상 받는 거. 또 그러면 또 거꾸로 못하면 벌 받아요? 예? 그걸 우리가 하고 뭐 안 하고에 따라서 상 받고 벌 받아요? 그런 상과 벌의 열리는 절대 성경적인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예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부터 분명히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왜 필요해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데 좀 도움 달라고? 예?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떡을 먹겠습니까? 그거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인들은 죄와 자신을 향해 있는 그 마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죄인의 마음의 그 딱딱한 상태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으로 원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원죄의 그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병든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더딜까요?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함께하고 부활하신 것까지 보여주고도 왜 말씀을 믿는 것에 그렇게 더뎌서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셨을까요? 이 밀어나고 더디 믿는 자들이. 그 죄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이 부패함은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나 우리를 대신하는 그 대표께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주어짐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죠. 우리가 본래 부패성 가지는 죄밖에 못 지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 없이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해 주시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피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자라가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요만큼도 마음이 없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 얼마나 그냥 대적했다는 거는 뭐 알고 그래도 뭐 나는 그래도 삐딱하게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없었어요. 완전 무시. 완전히 주인 거죠. 그 삶에서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이거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고요, 이 마음이. 죄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냐고요. 그런데 이런 본래의 부패함에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시라 하신 약속이 성령님 안에서 성취되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 안에서 은혜의 방편에 힘쓰며 살아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 의의가 없는 것. 그래서 이거는 뭐 본래 부패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 가졌던 그 의로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 그 믿음은 누가 갖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신 자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이 땅에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보다도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더 교만한 하나님이 물리치셔야 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완전 타락에서 배우겠지만 완전 타락은 뭘 알려주고 있냐 하면 죄인인데 그래도 어느 부분은 뭐 할 수 있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 타락은 우리의 영과 육의 어느 부분 어느 기관도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쓰는 기관이 있어요. 눈을 쓰죠. 성경도 읽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귀를 써요. 말씀을 듣고 입을 써요. 말로써 찬양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눠요. 이게 타락됐다는 거죠. 눈으로 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귀를 들어도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아요.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찬양과 사랑과 그 은혜의 메시지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는 우리 마음의 모든 상태와 영적인 모든 상태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눈과 귀와 입과 모든 기관까지 생각하고 뜻하고 말하고 뭐 대화 모든 것까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런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예? 그런 우리 눈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 귀가 말씀을 듣고 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완전 타락, 뭐 다음번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본성의 타락은 중생한 성도 안에도 남아있어요. 그 타락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는 받았죠. 그것도 의롭다함도 입었어요. 그렇지만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법적인 상태가 일단 바뀐 거죠. 내 자신이 완전하게 죄 없는 자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과정은 성화를 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상태를 우리가 먼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타락한 죄성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의 새 성품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우리의 타락성이 말씀의 은혜를 자꾸 억제하고 죄를 따라가고 죄의 유혹을 정말 낚시채듯이 그냥 낚아채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지만 더욱더욱 그래서 믿는 것에도 밀어나고 더디지만 분명히 새롭게 주신 진리와 거룩함과 의의 형상이 있습니다. 주셨어요. 거기에서 더욱 자라가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예배와 성찬으로 더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5분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오늘 볼 거는 이제 원죄와 자유의지의 우리가 이 구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자유의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유의지가 있었죠. 자유의지의 정의가 뭐였죠? 뭐 정의 내리는 것에 따라서 있다 없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엄밀한 의미에서 죄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올바로 판단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지금 죄인들이 태어나서 선과 악을 올바로 판단하여 선을 행하는 것으로 가냐고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돼서 악만 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죄인들의 상태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자유라는 그 자체, 그러니까 free will 말고 liberty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면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로 인해 인간의 자유가 다 상실되었느냐? 아니에요. 인간은 어쨌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유는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죄만 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선을 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항상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도덕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절대 죄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요. 선택의 자유가 남아있지만 죄만 짓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타락한 인간은 죄 짓는 것을 기뻐하고 택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생각으로 택하여 거기에 기쁨을 찾느냐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자유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거나 사랑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구원에 속한 일들을 추구하거나 행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어떤 기독교나 알미니언 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죄인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 원죄는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서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참 힘들게 하죠. 너무 더디고 힘들게 합니다. 영혼의 순수함이 없어졌고 영혼이 문둥병자처럼 더러워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모인 곳은 더 더러워진다는 거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배우지 않고도 죄를 찾아가고 마치 돼지가 배설물로 가득 찬 정말 자기 그 돼지 우리 안에서 뒹굴고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이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온 인격이 독약이 퍼지듯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온갖 세상에서 찾으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죄책감과 버림당함과 심판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불신이 섞여 있고 우리의 겸손에도 교만이 섞여 있죠. 가장 겸손한 것 같은데 가장 교만해요. 왜? 겸손을 가장한 교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 겸손하게 해서 사람들이 또 와 겸손하다. 그게 또 자기 교만이 되는. 그거 참 인간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 원죄 없이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만이 우리의 오로지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대표가 계셔야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이 그걸 알려주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를 가리키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끊임없는 회개와 믿음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셔서 예수님만 붙들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좀 길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10분이 다 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원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에 하나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더욱 주님과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교제 나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 때에도 저희들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 생각하며 지내다가 또 다음 또 금요 성경 공부 때 또 주일 예배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 기쁘게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